아기는 선인 앞에 엎드리고,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8절을 보면 단순한 자들은 어리석음을 소유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으로 관을 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도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활짝 열려있는, 그 마음이 열려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업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영속적으로 그것을 소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 붙들리고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참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자란 어리석은 그릇된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세상이 주입한 그릇된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대해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지식과 논리를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진리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기업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자기 생각, 고집, 주장으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그 세 속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정신세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자들이 아니라면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결국 진리가 아닌 모든 가치들을 다 받아들이지만 정작 진리에 대해서만은 귀를 닫아버린 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가치들은 다 붙들면서 정작 진리는, 십자가는 붙들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분별을 합니다. 그 분별의 근거는 뭐냐?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속에 속한 모든 그릇된 사상, 반기독적인 시대의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짚어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고와 사상과 그런 정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를 화들짝 회심을 통해서 깨어나면서 이 진리를 붙들고 간다는 거죠. 어떤 논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인간 중심의 사상을 담고 있는지를 통찰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정말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것인지, 신앙이라는 것이 뭘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비주의로 가든지.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의 진리의 가치를 면류관으로 삼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가치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분별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그 영예로움과 그 영적인 고결함을 지켜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 돈도 명예도 성공도 권력도 아니고 오직 영혼을 빛나게 하는 생명의 지식과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는 일, 그것만이 가장 고결한 가치가 됨을 아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자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질로도 우리의 외모나 뭐 학벌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고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일부러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와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 앞에 그리고 사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의 문들에 엎드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사람들은 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든 뭐 어떻게 되든 예. 악인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들,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개되거나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형통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질병과 고독과 배신 등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예수 믿음에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자가 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존재하지 않는 악인의 삶은 형통과 번영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의인의 삶은 언제나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부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고도 잘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면은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부단히 내 자신을 죽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종귀케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을 지우면서 겸손한 마음과 영혼을 갖기를 힘써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저 여유롭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한가롭게 살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일 없는 백수야, 뭐, 낮에 잠을 자든, 밤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든, 뭔 상관이, 밥을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뭐, 다섯 끼를 먹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할일 없는 백수는. 그런데,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은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도 일을 해야 되고, 치열하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신자는 이 세상에 산보 나온 사람들처럼 살수 없는 것입니다. 늘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궁극의 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수고와 슬픔뿐인 날들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고 성경은 그 종국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심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이 구원과 성화의 전 과정이 펼쳐지는 여정으로 당연히 수고와 슬픔이 따르고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이 세상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받은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한 성도의 삶이었기에 결국 모든 악인들은 의인들이 받는 영광 앞에서 그들은 영벌에 엎어질 것이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 앞에서 엎드려지게 되는 영원한 패배와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그 마지막에 가장 빛나기 위해서 그 과정은 슬프고 괴롭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의 깊은 계곡을 내려가야 하고 가시밭길을 지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는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응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신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그의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부한 자를 사랑하는 자는 많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의 말씀은 진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통상적인 면을 관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웃에게 늘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한 자를 미워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다오다오한단 말이죠.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피하고 무시하고 업신 여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로든 궁핍하고 가난한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구차하게 하고 까닭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멸시를, 무시를 당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궁핍하고 어렵고 소외된 힘든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인생을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더라고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할 때,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힘겨운 삶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성도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부유한 자들은 친구가 많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친구가 많다. 그러나 전 묻고 싶습니다. 과연 부유한 자들에게 진실된 친구가 있겠느냐? 부자는 진실한 벗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모두 내가 가진 재산과 지위만을 이용하려고 나에게 접근하는 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고독하지만 부자도 고독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심히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에게도 벗이 되어야 하고 진실된 친구가 없는 부자에게도 그의 물질과 지위가 필요해서 그에게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진실로 그 고독한 영혼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과 부가 멀리하거나 혹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로 그렇게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신자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범죄하는 자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오타가 나는데 정확히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네. 가난한 자들에게 뭘 베푸는 자는 그의 복들이 있다. 예. 여기 저기 한글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비슷한 의미 같은데.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의 인간관계를 직설하고 있는 20절과 달리 이제 그 다음 절 21절에는 그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네.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웃을 어떤 이유로든 업신 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네. 왜 사람을 업신 여기는 일이 생겨요? 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요. 어떤 우열을 가리고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내 안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이득인 사람, 나한테 손해가 되는 사람. 문제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해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로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혹은 말과 행동으로 은연중에 없인 여기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나의 어떤 호불호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면 이제 그건 완전히 그 사람이 약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척하는데 속으로 지체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겉으로 이제 행위로 태도로까지 드러나면 이건 최악의 경우고 자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를 그렇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속에서 그런 부분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될 일로 여겨야 합니다. 업신여길 만한 뭔가가 보일 때 그 지체의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정되기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가 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말과 행동을 취하는지를 보고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내면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혹은 어떤 환경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에게 드러나는 어떤 결격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 그것을 돕고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보완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것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멸시를 당하고 우습게 조롱거리가 되든 말든 그건 뭐지 그 사람 인생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지혜와 선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빈곤한 자에 대해서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삶의 어떤 부분이든 부족함과 결격이 있음을 볼 때 신자는 그것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죄를 짓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정상적이지 않고 업신여김을 당할 어떤 부분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가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나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 그를 도울 방법을 찾고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그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자에게는 마음만 가서는 안 됩니다. 뭐가 가야 돼요? 물질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이 주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안 됐네 딱하네 그거는 여러분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계획하는 자들은 빗나가지 않느냐. 그러나 인자와 진리는 선한 것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계획하는 자들은 필경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릇가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방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서 벗어나서 이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잠언 21장 16절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탈하면 이탈에서도 잘 되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다시 그 묶여있는 매듭이 풀리는 거지 이탈해서 다른 길을 가서 거기서도 뭐가 잘 되고 어떤 일이 잘 풀리고 그건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바른 진리와 참 구원의 길을 벗어나 곁길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길은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있는 길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 믿고 나아갔던 길이 악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이었다면 그 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한 계획은 그 결말이 결국 그릇된 길로 귀착되고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도모하게 되면 그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참된 길로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그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가 그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서 신앙의 바른 길로 정도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추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것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의 신앙과 삶을 지지하는 진리가 언제나 그와 함께해서 그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그의 모든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게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바른 교리를, 선한 것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모두 어떤 일들을 도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어떤 것들을 붙들고 그 길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악을 도모하든지 오늘도 선을 도모하든지 뭔가를 도모하면서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삼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도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만 바르고 옳을 뿐 하나님이 보실 땐 그릇된 길인지를 언제나 면밀히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자와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진리에 붙들려서 선을 도모하고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